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한 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조금 더 맑게 해주세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설교를 좀 이렇게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내일 모레 우리 이스라엘 떠나는 이순희 전도사나 또 우리 노르웨이에서 최돈희 선교사, 그 다음에 러시아에 우리 그, 너무 탁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올가 권사, 이렇게 세 사람이 내일 떠나서 이제 프랑스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시간을 좀 끌어다가 이스라엘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최돈희 선교사가 아프리카가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에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내일 돌아와서 간다고 그러는데, 오면은 반드시 이 설교를 듣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 러시아에 있는 우리 올가 권사님도 이 그 설교를 듣고 들어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이.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목적을 알지만은 하나님의 뜻, 그 더 깊은 뜻을 알고 이스라엘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신 기도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시다. 하나님이 유일하신데 하나님이 어째서 유일하신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잘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는데 또 죄 확인하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유일하시다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직접 기도하시면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유일하신가? 유일하시다는 뜻이 뭔가?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 왜 흔들리느냐 하면은, 예수 잘 믿다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예수 잘 믿다가 시험 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뿌리가 흔들리니까 그렇답니다. 신앙의 뿌리. 이 신앙의 기초를 잘 닫아놓지 않으면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무심하게 넘겨버리면은 중요한 말씀을 빠뜨리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신앙생활이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예, 너무 안타깝죠. 자, 여기 보면은 왜 유일하신가? 이 땅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영적 존재, 천사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창조하셨는데 하늘도 스스로 있을 수 없고 땅도 스스로 있을 수도 없고 피조물인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스스로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여. 스스로 계신다. 알파요 오메가다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끝까지 계시는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만물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는 영이에요. 사는 영은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천사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만물들은 사는 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다.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또 땅과 하늘과 모든 것은 우리가 숨을 쉬는 모든 존재들은 살려주는 분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사시는 분이고 누가 살려주시는 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사는 분이다. 도움 없이도 이 세상에 어떤 도움 없이도 스스로 사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뜻에서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하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출생이 있으면 함께 사망도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은 다 변합니다. 태어나는 일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고 또 우리가 무엇든지 만들어 놓으면 그게 또 없어지는 날이 있고 이렇게 되죠. 예, 모든 만물들은 태어나는 일이 있으면 없어지는 날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젊은 날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나이가 60대고 70대고 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 영원전부터 살아계시고 변함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을 믿죠?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종교는 심신을 수량하고 심신을 훈련하고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불교는 철저하게 무신론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예. 불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환생, 인도 환생을 믿죠. 그러나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서 오는 모든 말씀들은 이 땅에서 있는 말씀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믿는 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 계시 하늘에서 계시했다 그 말이에요. 계시하려면 우리 성도들은 자꾸 이렇게 예언 비슷하게 뭐 점치는 것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는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하늘에서 오는 계시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수양하고 마음을 단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수양합니다. 수양의 종교. 마음을 다스린다. 어떤 분이 유머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스님이 이깁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을 아주 수련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깁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영적 싸움에서 열받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마귀와 싸우니까 열받는 일이 많으니까 금방 열받는 일이 가서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싸우면 스님이 절대적으로 이깁니다. 왜? 단련을 했기 때문에 심신을 단련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 앞에서 매번 심신을 단련하는데 부처는 절대로 성질을 내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내지. 그러니까 그 부처 앞에서 단련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화를 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해 보면 육체의 연습은 금세와 내세, 금세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은 예, 심신을 단련해요.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가 믿는 신앙 자체는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셔서 그 계시의 말씀을 받는, 그래서 계시의 종교다.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은 인간이 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겁니다. 그 계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말씀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계시냐? 어떻게 해서 계시가 됐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꼭 하나님 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 봤어요. 그래서 그걸 깜짝 놀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봤느냐고 나보고 물어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건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가진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은 체질이 있는데 체질이 40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40가지 체질이 있는데 이 체질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체질을 뭐 하느냐 하면 화학 실험으로 인해서 염색을 한다는 겁니다. 염색. 이해가시죠? 우리 체질을 화학 실험으로 인해서 염색을 하면은 염색체가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체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염색해서 염색체를 우리가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으로서 계시된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이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영이신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체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염색해서 염색체로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짐승과 틀려서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을 의지정이 다 있고 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가 이성이 있는 존재는 객관성 있게 우리가 응답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성 앞에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돼지에게는요 말씀을 갖다 먹여도 그건 안 됩니다. 왜?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성이 있다 이게.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자신을 만나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초월해서 우리를 핸들하신다, 컨트롤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분의 로봇밖에 안 됩니다. 우리 그분 로봇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낸다고 말해요. 만약에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로봇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의지를 주고 이성을 주고 거기다 말씀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우를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이성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도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도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의지를 뺏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봇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성 앞에 인격을 존중하고 그 이성 앞에는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냐? 말씀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하세요. 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일평생 같이 있어도 대화를 잘 하지 않는 부부가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싸우면 6개월 간다고 그럽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건 성서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지간에 싸워도 금방 돌아서 말을 해야 됩니다. 왜? 그 말 속에 감정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말씀의 색깔이 있고 말씀의 생각이 있고 말씀의 의지를 있고 자기 지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낸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인간의 뜻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며 체질을 염색체로 바꾼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존하심을 전부 알게 된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귀에다 갖다 대다서 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종교는 신이 없어요.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철학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심신을 수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고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오. 이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그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고 요한복음 쭉 내려가면서 1장에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듣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이에요. 가장 가까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 능력, 은혜, 그 다음에 완전한 모든 체험,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된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나, 천지 창조를 하셨는가 하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알면 성경을 전부 다 아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100번 봐도 예수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성경을 잘못 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면 성경을 전부 다 본 것이고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다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신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가셨습니다. 그 하늘 보좌에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그리스도의 성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인간에게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생명을 성령은 우리에게 들어오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 이뤄놓으시고 예수님은 생명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셨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리부리 가는 거예요. 예. 들어주신다면 이렇게 갖다 주신다. 누가?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돌아오게 하신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확실히 돌아오니까 우리는 이제는 듣던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돌아오셔서 그래서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 하나님의 성품, 은혜, 권능, 복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신 겁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침례를 받았죠. 침례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노라. 예수님과 함께 죽노라. 예수님과 함께 살았노라. 그래서 올라올 때 우리는 어디에서 올라? 물에서 올라온 거 아닙니다. 침례 받은 분들 확실하세요. 침례 우리가 물에서 올라오니까 물에서 올라온 것 같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올라온 겁니다. 침례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 물에서 올라올 때는 물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죄 없이 암을 받은 사람으로서 침례하는 겁니다. 예. 내가 침례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죄 없이 암을 받았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이제 있었기 때문에 내가 침례를 받은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죄 없이 암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 있느냐? 죄 없이 암을 받았다는 증거. 오늘날 이런 증거들이 분명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옆에 쿡 찌르면은 또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신 죄인 아니냐? 아니, 지금 주님과 함께 죽고 죽을 때 내 죄를 물속에 다 장사 지내버린 겁니다. 내 모든 건 다 장사 지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가 다른 분이 와서 쿡 찔러서 당신 죄인 아니요? 그러면 진짜 죄인이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침례는 일평생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살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죄 없다, 죄 없이 받은 증거가 확실한데 왜 우리가 자꾸 옆에 와서 옆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 그게 설고 타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예, 그러면 자, 우리가 죄 없다함을 받은 증거가 뭐냐?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성령이 계신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 성령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죄 없이 함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실 때에 뭐를 가지고 들어와요? 자, 저를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시느냐? 은사를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은사를.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grace죠, 영어로. 그 다음에 은사도 gift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은사입니다. 은혜입니다. 은사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고 은사는 누구를 말미암았느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머리가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거 확실하게.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탁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중국에 이제 광저우나 베이징에 있는 분들이 아직 막 거기 지도자가 없고 이제 평신도 지도자가 있으니까 성경에 뭐 한 거 있으면 오늘도 어제도 밤에도 12시간 넘은 데 와서 내가 아침에 연락하겠다 그러고 대해서 또 아침에 답변해 주고 막 그럽니다. 질문이 많아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본부의 임마누엘 교인들은 여러분들은 평신도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평생도록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저에게 설교를 들었으면은 이제는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사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탁탁탁 대답이 나와야 돼요. 자,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사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우리가 초월해지면 다시 해봅시다. 은혜는 은혜와 진리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았고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예. 네. 그래서 은혜와 은사가 둘 다 선물입니다. 선물이지만은 은혜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다음에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은 은혜의 가장 절정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의 가장 절정이 뭐냐 하면은 대속입니다. 죄를 대속하는 겁니다. 은혜의 가장 절정은 뭐냐 하면은 대속이다.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것이 우리 죄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죄를 대속하셨다. 죄를 갚아주셨다.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는데 가장 인간의 절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죄 때문에 멸망하는데 그 죄를 갚아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은혜의 가장 절정이 뭐라고요? 대속. 예, 대속. 은혜의 절정이 뭐라고요? 대속입니다. 그것이 최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대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죽게 하시고 죄를 치르게 하시고 이것을 영원한 효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다시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 공로만 믿기만 하면은 다시 너희들에게 정죄하지 않겠다 하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하고 그 비춰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주 절정 하나님의 최대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겁니다. 결코 이제는 누구가 와서도 예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공로를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은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으로 말미암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누가 오게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신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성령이 은사를 누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누가 우리에게 옮겨 주셨어요? 성령이 옮겨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게는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 인격 속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은사인데 이것은 보편적인 것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려도 그걸 믿질 않아요. 그걸 믿질 않아요.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은사이기 때문에 박모세 목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임한 자는 그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힘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아홉 가지 은사, 초자연적인 파워,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옮겨졌다니까요. 옮겨져. 이거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다 그랬어요. 나도 참으로 이상해. 안 믿는 분들은 아주 목사님들까지도 안 믿는 사람. 아니, 그거는 특별한 목사님에게 은사 준 그런 목사님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더 기분이 좋겠죠. 아니, 그거 뭐 아마 한다나 하나? 박모세 목사 같은 사람만이 하지. 이러면은 내가 더 올라가고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니고 이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보편적인 말씀이다, 이게. 여러분들 구원이 보편적이죠. 특별한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보편 타당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능력 바로 구원인데 은사도 마찬가지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믿지 않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했는데 이 진리를 초월해서 자꾸 다른 데로 흘러가려고 그러고 몽학선생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몽학선생이 뭔 줄 알아요? 가정교사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몽학선생의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몽학선생에 의해서 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는 몽학 선생에서 길러져서 이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아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끝까지 그게 몽학 선생의 율법 안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몽학 선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몽학 선생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권능을 주셨는데 네가 몽학 선생에서 벗어났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대의 권능을 너에게 소유한다 하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내 명예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 자식에게 주는 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젠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데 몽학 선생에서 벗어났다. 벗어난 증거가 뭐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다.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신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오 예수의 이름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고친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으나 자기를 낮추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무슨 이름을 줬어요? 예수의 이름을 줬다고 히브리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한번 보세요. 제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로 순종함으로 그 아들을 높이 들으셨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살면서 33년 동안 일을 하시다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또 하늘로 가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는 예수의 이름 앞에는 하늘의 권세가 순종을 하고 땅의 권세도 순종하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도 다 순종하게 돼 있다고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목숨 버리기까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아들에게 주신 그 최대의 선물이 예수의 이름이다. 아버지의 이름이다. 요한복음 17장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위대한 이름을 내가 가지고 저들을 보존했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 거기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한번 펴보세요. 자, 우리 스크린을 향해.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이사 없고 누구죠? 우리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저희를 보존케 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을 했어요. 그 복종한 대가로 뭘 주셨어요? 그 아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주었다. 예수 이름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여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어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그 성령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1절 다시 펴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마지막에, 자 오늘 핵심이 저겁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보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는 것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일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그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성경이 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피조물인데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권세를 무엇으로 얻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얻느냐. 지금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 아들에게 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위대한 그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었느냐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영접하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영접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아무리 지켜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각각 예수의 이름을 갖는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100독을 읽었다고 해도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예수 이름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면 그건 성경을 헛읽은 거예요. 내가 성경을 단 한 번을 읽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가진 자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이 뭔 줄 아세요? 신앙생활에 잘 먹고 잘 살고 뭐 무슨 건강하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교하는 거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 이름이 들어와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보존되는 것을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 가서 세계에 나가서 그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의 성품과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자동적으로 능력이 나타나요. 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을 총망라한 것이 예수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예수 이름이 없는 곳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고 성령이 있는 곳에 예수 이름이 없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의 근능을 예수 이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소유하는 자라면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예수 이름이 내게 있다는 것은 예수의 공로가 가득 들어왔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들어왔고 성령이 가득 들어왔고 성령의 은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완전한 체험을 응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다 응하게 하신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지속할 수 있죠? 내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부자는 뭐가 많아이죠? 그랬어요. 부자는 뭐가 많아이죠? 돈이 많아야 부자지. 예. 돈이 많아야 부자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주 우리 생활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성령 충만함, 내 생각 속에서 성령 충만, 내 지식 속에서 성령 충만, 내가 역사하는 모든 곳에서 성령 충만, 성령으로 부유한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부자는 돈이 많아야 되잖아. 돈 없는 사람이 무슨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부유한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내 인격 속에서 채워져야 되고, 예수의 이름이 내 생활 속에서 채워져야 되고, 예수의 이름이 내 언어 속에서 채워지고, 여러분의 꿈에서도 귀신이 나타나면 입속에서 그냥 총알같이 예수 이름에 팍 나가야 된다. 우물우물하는 게 도망가는, 그 꿈에 도망가면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보면 경찰이, 미국 경찰들은 아주 세잖아요. 그냥 이렇게 앞에서 뭐 사람이면 벌써 이쪽으로 총이 가더라고. 이렇게 한번 깜짝 큰, 내가 뭐 물어보려고 갔다가 큰일 한 번 내겠어. 나는 이제 뒤에 가서 경찰한테, 아, excuse me 하니까, 막, 그, 예, 깜짝 놀랐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면, 예. 그냥 손이 올라간다, 이게. 우리 입술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언어 자체가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 이름이 나와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응하게,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라!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예수 이름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일으켜 자신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요, 내 영혼을 성령으로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딱 제가 이 교회를 심어한 지가 27년 됐어요. 27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지혜로 제가 이스라엘을 첫째 바라보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난 참 감사하다. 이제 2일날 우리 이제 미국 대표는 이순희, 그 다음에 저 유럽 대표는 최돈이, 러시아 대표는 올가, 세 사람이 들어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정탐꾼을 보냈죠. 거기 보냈을 때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만 성공했습니다. 나는 세 사람이 들어가서 정탐꾼으로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가는데 왜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예수 이름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을 모릅니다.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로 압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들에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 유대 베들레헴 땅에 왔던 그분이 선지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들고 왔다. 그러면 예수 이름에 대한 표적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은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국에 광주에 갔는데 우리 한 성도님이 저한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 TDO 참석한 분이에요. 이분이 마지막 날 안수하는 날 이분이 급한 일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가기 전에 나한테 먼저 안수를 받고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요. 뭐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이분이 받다가 한 중반쯤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11시가 됐는데 막 이렇게 역사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눈에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내가 광주에 갔을 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큰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은 너희도 할 거고 너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수 이름, 예수님이 가져주셨던 그 이름 우리에게 넘어와서 그 이름이 변했나요? 그 이름의 능력이 저하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줬고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준 그 예수의 이름은, 그 이름의 능력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왜 가야 되느냐? 그들은 지식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질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에도 아쉬움도 없는 사람들이고 지식에도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고 경험으로 탈무드를 통해서 그들은 아주 자기 나라의 그 탈무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정립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식으로는 당연히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달하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 하면 합시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세 분 들어가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서로 우리가 대화하고 이 뚜레스테아서 더 나가서 저는 그쪽에서 선교센터와 교회를 세울 계획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성경을 응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이 응하게 하고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를 할 때에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하시는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 저 말고도 여러분들 우리 평신도 선교사로서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것이 여러분의 어떻게 육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나에게 예수 이름이 있다. 더 크게 나에게 예수 이름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이며 또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믿고 능력 있는 삶을 살며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